오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입니다.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들려주실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저의 눈을 환하게 열어주셔서 주님, 주님의 그 법에 기이한 것들을 또 보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목이 조금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이라는 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막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법궤 위에 뚜껑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긍휼의 자리라 부르셨는데 그 긍휼의 자리는 양쪽에서 그룹의 형상이 그룹이 이제 그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는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아래에 있는 이 단이 법궤라고 생각하시면 이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이 뚜껑이라고 생각하시면 뚜껑 위에 지금 양쪽에서 긍휼의 자리가 이렇게 이게 이제 긍휼의 자리인데 여기 그룹이 지금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서서 날개를 이렇게 맞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곳인데요. 여기 보니까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인격적 만남으로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격적인 그 만남으로서의 신앙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리가 좀 종류를 좀 몇 가지로 나누어 보면 먼저는 의무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자면 강제적인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강제적인 만남은 그 강제하는 것, 즉 의무가 해제될 때 만남도 필요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만남으로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군 입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군 입대가 이것이 자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무 복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이 국방의 의무를 위해서 이제 군 입대하게 됩니다. 군에 들어가면 사람을 만나는데 사실 동기들끼리의 만남은 별로 그렇게 불편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그 입장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기들과의 만남은 그렇게 불편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불편한 만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참과의 만남입니다. 그렇죠? 상사와의 만남, 고참과의 만남은 대단히 불편한 만남입니다. 이것은 고참과 쫄병으로 관계가 이렇게 딱 되게 되면 쫄병은 고참이 시키는 것은 100%다 해야만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은 그 기간, 군복무를 하는 그 기간 또 이제 고참이 제대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 동안에는 꼼짝없이 참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물론 이제 군대라는 그 조직의 특성상 그런 것이 없으면 또 조직이 또 유지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어쨌든 불편한 관계인 것만은 또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군대를 제대해도 예비군 훈련이라든지 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만나는 그 만남은 의무적인 만남입니다. 또 하나의 우리가 그 강제적인 만남이 있다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의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치소에 이렇게 갇히게 되면은 나를 감시하는 교도관이 있고 갇혀 있는 죄수로서의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만남은 사실 우리가 원치 않는 만남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그 형기를 채우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불편한 만남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도관과 죄수로서의 만남,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우에는 또 불편한 만남이 있는데, 그 불편한 만남이 이제 일진과 빵 셔틀로서의 만남이 있습니다. 우리 일진을 잘못 만나게 되면, 어른들은 사실 이런 용어도 잘 모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진 잘 몰랐습니다. 일진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이제 어른들 이제 학교 다니실 때는 노는 애들 뭐 이런 거죠. 그런 애들 요즘 일진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진도 있고 삼진도 있고 이렇겠죠. 그 일진한테 잘못 걸려서 이제 그빵 셔틀이라는 걸 하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셔틀버스 왔다 갔다 하듯이 이제 아마 빵을 이제 계속 이제 사날라야 되는 아마 그런 것을 이제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뭐또뭐 무슨 뭐 담배 셔틀 또뭐뭐 뭐 와이파이 셔틀 뭐 여러 가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학교 내에서 일진과 빵 셔틀의 만남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것도 참 인생이 고달프지요. 학창 생활이 정말 그야말로 이 지옥과 같은 그러한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사실 뭐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뭐 그야말로 농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마 이것을 겪어본 사람의 경우에는 아 이것이 얼마나 정말 심각한 일인지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아마 참 피부에 와닿을 것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강제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는데 형성된 그런 만남입니다. 의무적인 만남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면서 또 다른 종류의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업무적인 만남입니다. 이 업무적인 만남은 다른 말로 필요에 의한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남이 아마 우리가 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경험하는 그런 만남일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적인 만남, 즉 필요에 의한 만남은 필요가 없어지면 그런 만남이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업무가 없으면 만남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사무소 직원과 민원인으로서 만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구청이 됐든 시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이러한 관공서 직원과 민원인으로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띌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적인 만남, 필요에 의한 만남으로 또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과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와 환자의 관계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만남입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검진을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약을 타기 위해서 약사를 만나는 것입니다. 또 보험 설계사와의 만남도 우리가 필요에 의한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험이 필요해서 뭔가 보험이 필요하니까 내가 먼저 만나자고 할 수도 있고 또 보험사 직원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또 사람들을 보험에 들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와 피보험자로서의 만남, 이것도 필요에 의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게 될 때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서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에 의한 만남입니다. 이것이 설사 대통령과 또 국무위원으로서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것은 필요에 의한 만남입니다. 우리가 선거철이 되면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 정치인들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이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또 대부분 재래시장이나 뭐 이런 뭐 공단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죠. 그러면서 이 표를 필요로 하는 이 정치인과 또 유권자로서의 이러한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필요에 의한 만남입니다. 가장 흔한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적인 만남은 그 업무가 없을 때, 즉 필요가 없을 때 더 이상 만남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도 또한 그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면 더 이상 만날 필요가 없어지겠죠. 인격적인 만남의 대표적인 경우는 아마 친구 간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 친구 간의 만남은 우정을 기초로 합니다. 우정은 사랑이지요. 신뢰와 사랑입니다. 이러한 우정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만나는 만남이 있습니다. 또 가족 간의 만남이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로서의 만남, 또 아빠와 아기로서의 만남, 이런 가족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또 형제와 형제로서, 자매와 자매로서의 만남이 있습니다. 또 부부 간의 만남도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정략 결혼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부부 간의 만남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러한 만남은 사랑이 기초한 그러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물론 의무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또는 업무상 필요해서 만났다 할지라도, 즉 필요에 의해서 만났다 할지라도 그 관계가 발전해서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은 그 인격적인 관계가 파괴되기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교회를 다닙니다. 사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조금 구분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다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형성하는 그 관계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다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다 똑같은 관계로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의무적인 만남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니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 안 나가면 용돈을 안 주신다고 하니까. 교회 안 나가면 혼나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것은 마치 군대 고참과 쫄병과의 관계와 비슷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일진이시고 나는 빵셔들과 같은 그러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참 군대 제대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예배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는 그러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 심하게 형기를 빨리 마치고 나가기를 원하는 수감자의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지루한 이 시간을 잘 보내고 그리고 빨리 나가서 놀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주일학교 참석은 빵셔틀 기분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매일 지옥이겠지요. 뭐 지옥만은 못해도 연옥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도 대단히 불편합니다. 다른 성도들,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는 대단히 무의미하고 귀찮습니다. 그래서 얼굴은 늘 굳어 있고 뭔가 이 불만이 가득 찬 그런 표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도들과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강제적인 그러한 관계로 만난다면 성도들과도 강제적인 관계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업무적인 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다 같이 이렇게 똑같이 앉아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필요에 의해서 만납니다. 업무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나가보면은 병이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나왔을 수 있습니다. 그 병이 낫기 위해서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와 각종 그런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또 작정 헌금과 또 철저한 십일조와 뭐 여러 가지 종교적인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병이 나을 희망이 있는 동안에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병이 나으면 사실 더 이상 목적이 이제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다가도 예를 들어서 성당에 가면 더잘 고쳐준다더라. 절에 나가면 더잘 고쳐준다더라. 원불교에 가면 더잘 고쳐준다더라. 남묘 호랭개교회 가면 더잘 고쳐준다더라. 이러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쪽으로 또갈 수가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내가 병이 나을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만 성도들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사업에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내 장래에 어떤 도움이 될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도록 비는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또내 남편의 사업이 잘 되도록 비는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마치 직장 상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 상사에게 때가 되면 이 선물 보따리를 싸들고 가서 뇌물을 바쳐야 하는 그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과 정성과 물질이 모두가 다 뇌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뇌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도록 비는 마음으로 나오는 관계입니다. 또는 내 자녀가 시험 잘 봐서 서울대학 붙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 당연히 지체들과의 관계도 인격적인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다단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유리하겠죠. 사람이 많은 곳에 가야 보다 많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형제 자매의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나오던 사람들이 신실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중간에 다단계에 빠지게 되면 그럼 교회 내에서 성도들과의 호칭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아이 김형제님, 이 형제님, 김자매님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어이 김사장님, 어이 이 디렉터님 이렇게 호칭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적인 관계로, 업무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동사무소 직원과 민원인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합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등본 필요하면 주민등록등본 띄러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 이거 띄러 왔습니다. 하나님 요거 띄러 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의 자리라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하나님이 사람과 만나고 싶다고 하실 때 그 만남을 어떤 만남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한다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지금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이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관계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의무적인 관계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고참과 쫄따구의 그런 관계에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교도관과 수감자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일진과 빵셔틀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동사무소 직원과 민원인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의사와 환자의 관계, 약사와 환자의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동산에서 서늘한 때에 함께 걷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이라는 사람과 함께 그 평생 365년 동안 함께 걷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즉 저와 여러분과 의미 있는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의미 있는 만남, 즉 인격적인 만남에는 신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신뢰와 사랑이 없으면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류 띠러 민원인으로서 구청 직원에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의미한 관계예요. 아무런 의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잠깐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40절에 보시면 이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개바라 부르리라 하시니 개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그래서 지금 시몬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장면을 보니까 자기 형제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유대인의 고대하던 메시아와 그 유대 백성으로서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의 그 필요에 의한 만남, 즉 그 민족이 그토록 고대해왔던 그 메시아,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출할 메시아, 그 메시아와 그 구출을 기다리는 그 백성으로서의 이러한 만남의 관계가 처음에 형성되었을 때, 그래서 이제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이렇게 예수님과 관계를 형성했는데 그 관계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바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메시아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의 관저에서 신문을 당하고 계시는 그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살금살금 이제 그 근처까지 이렇게 가서 있다가 그 작은 여종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심지어 욕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거절하게 되는, 부인하게 되는 그러한 관계로 끝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필요에 의한 만남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만남이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베드로와 다시 한번 관계를 갱신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관계는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계시록 요한복음 21장 13 보십시다. 15절서부터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그들이 식사를 한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두 번을 더하셔서 총 세 번에 걸쳐서 이 관계를 형성하시는데 여기 예수님이 물으실 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필요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또한 주님 제가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주님 제가 다른 이 모든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그러합니다라는 표현이 그거죠. 사랑합니다.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러합니다. 그것은 사랑합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렇게 사랑의 관계로 다시 관계가 정립되었을 때 이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뭐 전승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가 뭐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아마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런 전승이 이제 전해 내려오는데 그것이 사실이고 아니고는 저희가 뭐 확인할 길은 없지만 그러나 어찌되었건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과 어떤 만남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 관계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친구로 만나고 계십니다.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신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친구, 신부, 아들 이게 다 뭡니까? 이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의무적인 관계나 필요에 의한 관계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사랑의 관계, 의미 있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인격적이라면 그 안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에는 열정이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의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 열정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면 어떤 열정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